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군진 사망사항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교회의 군진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지심을 악명 놓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상.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기관 중에 죄인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서 권징이 행해진다라는 것은 다소 우리에게 의아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죄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이런 일을 전념하는 교회가 어찌하여 죄를 범한 자에게 권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이데아일 수 있지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바꾸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번이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번번이 죄짓고 회개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은 구원 그 이후부터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십시오. 범죄한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라고 하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생각이 가벼워지고 죄를 심상하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런 행위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심각한 범죄 사건을 행했을 때는 권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고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망에 보시면 권징을 실시하는 목적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징은 형벌이 아닙니다. 권징은 형제를 교정하고 형제가 더 심한 죄를 지어서 결국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정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 상하는 형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징계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범했던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꾸짖는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 사건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미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권징은 동일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처를 할 수 있겠지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조류독 조류 바이러스 AI라고 하는 그 조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요. 이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닭과 오리를 폐사시키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워도 그냥 두면 계속해서 오염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말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예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 읽어보면 그 머리말에 어떤 말이 나타나 있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교회는 노, 예수는 예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교회는 노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다시 말해서 신자가 어떤 성결한 삶을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권징을 실시하여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큰 범죄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당한 권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3장부터 25장에 나타나는 발락 선지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와 꾀를 내는데 그게 뭡니까? 모압 여인들을 민계로 내세워서 서로 행음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요? 이방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그 가운데 병든 자와 죽은 자도 있었다, 잠잔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교회가 권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가? 먼저 권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 사건이 났을 때 그 범죄 사건의 성격과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공적인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만약 이것이 신문기사로 나버리면 그것은 굳이 뭐 찾아가서 권면하고 사실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증인들을 대동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밀한 죄인 것입니다. 은밀한 죄라는 말은 외식처럼 아무도 모르는 죄. 여러분들 제가 외식하는 것은 잘 모르지요? 네.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은밀한 죄라는 것은 외식처럼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죄는 아닌 소수만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권징의 원칙은 공적인 죄에 대한 그런 권징의 원칙이 아니라 이런 은밀한 죄, 어떤 사적인 어떤 죄, 그저 한두 사람이 그 죄를 목격했을 때 그 죄가 심각한 범죄 사건일 경우 이런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chapter 18 verse 15 to 20.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권징의 원칙에 대해서,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범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5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 기르는 양을 따라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표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 그냥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시 찾아 얻는데 그 권징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을 찾아 헤매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권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범죄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버려두어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찾아 구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찾아가서 그 죄를 드러내고 지적해서 책망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한 사람 이제 찾아갈 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범죄했는데 사랑과 애정어린 충고를 듣는 경우, 그래서 참 제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나님의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는 성숙한 사람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나무랄 할 데 없는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것도 죄냐? 그런 실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내 실수를 그렇게 드러내는가라고 하면서 길길이 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데려와서 다시 권면하라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그 다음날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은 죄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권면은 쉽게 들어도 그래도 두세 사람의 권면은 그래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한 개인의 판단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그런 회개 메시지가 오히려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형제와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수천정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항에 보면 권계 다음에 뭐지요? 권계 다음에는 수천정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회에서 불러서 혹은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을 경우에는 수천정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권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수천정지라고 하는 권징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당회가 공적인 권징을 하는 수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에 알려서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제는 그 죄를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천정지라고 하는 이런 권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멀리하라 그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한두 번 공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요. 그걸 가리켜 출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 당장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이름은 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금행하지 않고 어떤 한 범죄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적으로 그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두 번째 공적인 선언에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범죄자 이름을 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저희 그 합동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독일에서 내연의 관계를 맺은 일이 발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공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거명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그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날짜를 정합니다. 5월 30일까지 만약에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출교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교라고 하는 일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신자와 교회는 이런 자를 찾는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범죄한 사람을 교회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 사건에 다른 사람이 휘말리게 되고 험담이나 수근수근한 말이나 여러 가지 말들을 자꾸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면 그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본받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처가 뭡니까?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라를 둘로 나눈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오른손이 썩어 들어가면 계속해서 두면 다른 모든 기관이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오른손을 끊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교가 행해지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교회를 업수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권징을 매우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뭐 진역을 살리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조처를 취하는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기껏 해봤자 뭐 좀 잔소리 듣는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때로 좀 먹고 싶은 떡과 포도주를 못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기껏 해봤자 그 교회에서 나가는 건데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징을 매우 업수 여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처럼 출교가 그렇게 신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대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지요.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식으로 그 앞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권징의 원칙을 제시한 이유에 따라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옮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권징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모임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함께 그 모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한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당회로 모이든지 아니면 치리위원으로 모이든지 몇몇 사람들이 모일 때 내린 그 결정은 단순히 자신들이 낸 의견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개입하신 결정, 그런 성격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의 범죄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은 사람의 결정이 아닌 주님이 내리신 결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권징을 위한 모임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면 권징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충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판단을 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모임이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가하지요. 여러분들 중세 교회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교회 회의에서 내립니까? 이런 일은 지역 교회 안에, 즉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취합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항상 교회에서 어떤 모임으로 모이든지 간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인연에 얽매여서 어떤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 자기 뜻을 드러내거나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모임은 주님께서 내신 신령한 제도를 악용하는, 그리하여 그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교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범죄자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출교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밖은 어떤 장소지요? 교회 밖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출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에서 그가 제외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보이는 교회와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단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결정이 잘못될 때 출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신실했던 사람들, 청교도들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합신교단도 합동 측에서 밀어냈거든요. 잘라버렸거든요.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출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천상교회로부터 끊어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린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권징을 받는, 즉 출교 선언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출교 선언을 매우 무거운 그런 형벌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지은 교인을 출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출교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도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 말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교는 죄인을 교회로부터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을 찾아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4 to 5.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을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8쪽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범죄자를 교회 안에서 끊어내는 이런 일조차도 어떤 일이 되느냐, 그 범죄자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는 뭐냐, 범죄한 자를 향한 최후의 사랑의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단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물러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바라는 그런 궁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이지 끊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소망 없는 자다 라는 최후 통첩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가 범죄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범법자를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사랑과 회개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 시에 사용하는 출교 공식 선언문에 이런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친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를 원수처럼 보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오히려 그를 형제처럼 경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그와 교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가 당신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원한 정죄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출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용서의 의지를 완전히 없애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영원한 멸망에 집어넣는 것이고, 출교는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긴 하지만 미래에 정죄받을 것을 미리 경고해서 결국은 다시금 구원 얻는 자로 그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은 실제로 출교한 그런 사람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고민하는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만나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원수처럼 느끼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교 공식 선언문에 이런 문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성경적인 원칙을 쫓아서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권징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사실은 권징할 때 마음이 거칠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범죄자를 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이 징계가 너무 과해가지고 그 사람이 낙심할까 두렵다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거칠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를 그 즉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만약에 계속해서 교회가 권징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해벌하지 않고, 그 벌을 이제 없애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권징을 그 사람에게 실시하게 되어지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 주간인가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한 그 어머님한테, 저희 교회 한 여성님한테 권면을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가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섭게 다뤄야 되지, 그죠? 그런데 매번 매섭게 다뤄버리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한 것을 또 위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요, 그냥 용서해줘야 돼요. 너무 쉽게.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몇 번 이 잘못을 범하고 말하지 않은 죄도 스스로 부모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든지 용서에 너무 인색하면 그 아이는 아마 평생 거짓말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용서에 인색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것을 염려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런 자를 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그 마음가운데 역사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라는 그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꺼리는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너무 용서의 인색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참 매우 가혹하게 대하시지만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냥 너무 너그럽게 그냥 용서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에 상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하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딱 가서 권면의 말을 매섭게 딱 이렇게 지적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 기도하시고 더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가 성결한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행해야 되는 권징의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오며, 주님, 저에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징을 실시하게 하시고, 이런 권징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가 돌아오고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야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권징이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수단이 아니오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궁일과 사랑의 최종 행위임을 늘 기억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자나 권징을 받아들인 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서로 사적인 감정을 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런 일임을 함께 생각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권징을 수행하고 권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